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오직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들을 귀 있는 자들로 주의 말씀이 빛인 줄 알고 의인 줄 알고 승리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모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삼아주실 때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신 말씀이 영원한 소망 되신 말씀이 우리의 길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는 데 시중들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란 것은 물론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5번 나옵니다. 5번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은 다섯 묶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둥처럼 삼아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5번의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생각하시면 기둥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5개 위에 지붕도 있고 뭐 벽도 있고 하는 그런 구조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의 헌장 발표하신 선포하신 산상수훈이 끝날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두 번째로는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두 벌 옷을 입지 말고 전대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영접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을 끝 마치시고 11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물고기 잡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26장인가요? 감람산에 앉으셔서 세상의 종말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가르침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표현이 있는데 18장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잃은 자를 찾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에 천국은 들어가서 커지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클 것인지 염려하기 전에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섬기고 오히려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잃어버린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하여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혼자 찾아가고 두세 명의 증언으로 확증하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정성을 기울여 잃어버린 형제를 찾도록 해라. 용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한량없는 용서, 그것에 관한 것이니까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따지지 말고 형제가 회복될 때까지, 형제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질 때까지 그렇게 끝없이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 이런 말씀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19장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강을 건너 유다 지경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3년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제단,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곳,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비된 곳,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을 온전히 드리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 강을 건너 유다 지경으로 가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 유다 지경으로 가셔서 다시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눈먼 두 사람 고치시고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선포하시고, 또 감람산을 오르셔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불러오시고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와 성전 동문을 향해서 내려가실 때 백성들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이렇게 찬송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종려주일 이야기입니다.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니까,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딴 데로 저 동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때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보는데, 동쪽을 향해 감람산 넘어 저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그 환상을 볼 때에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거든요.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산을 올라서 감람산을 넘어 나귀 타시고 성전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 백성의 심령에,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잘 묵상하며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똑같은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저 북쪽에 살던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어린 양 드리고 바치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저 갈릴리 살던 사람들도 며칠간에 걸쳐서 노숙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가시면 늘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도우시고. 이 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19장 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나오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이야기를.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우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이 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려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이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한번 나왔어요.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가르침하고 똑같은 가르침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수훈산 위에 앉으셔서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런데 너희는 아직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 인자가 오시기 전에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너의 입장에서 너희의 그런 연약함으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줄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만 의로 삼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게 하나님의 본래 심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아직 인자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에 죄인 된 우리의 그 생각대로 수준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율법 구문에만 묶여가지고 살인하지 않으면 의로운 줄 알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살인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긍휼히 여기니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니 내가 더럽지 않으니 너희도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도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너희도 순결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그것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문구에만 그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온전한 의의를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 가르침을 한번 주셨는데 그런 산상수훈의 온전한 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한 의의를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근데 그 당사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율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혼에 관해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보다 뛰어난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게 또 다른 규정과 율법이 아니라 본래 하나 되게 하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본래 하나님과 아들이 아들과 성령께서 나누고 계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알고 누리고 따르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뛰어난 의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무슨 이유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하는 규례를 줬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할 때는 아내에게,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거나 자식이 부양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천지자금은 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장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혹은 창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세상, 우리가 사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혼장을 써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 이혼해도 되는가 보다.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게 옳겠나? 마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힐렐이라는 그런 약간 자유주의적인 랍비는 무슨 이유든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못해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힐렐 랍비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어쨌든 간에 힐렐 학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무 이유든지. 말씀이 그렇게 허용을 하니까. 근데 샤마이 학파라는 또 랍비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이나 하나 된 것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핵심은 이혼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정당한 이유나 이것만 따졌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실제로 그 큰 두 제일 유명한 랍비들 사이의 논쟁거리였는데 책 잡으려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음행한 이후에 이혼하면 가늠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율법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책 잡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결혼은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이혼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뭐 그럴 때는 율법처럼 이혼장을 써줘서 생계를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가 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책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율법 공부를 한다고 철저하게 깨닫는다고 뭐 훌륭한 학자에게 목사에게 배운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됩니까? 누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누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명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하나님께 화목된 자가 잃어버렸다가 목자가 찾아와서 다시 얻는 것처럼 잃어버려졌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길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셔서 모든 질고를 모든 죄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온전한 의를 이룰 수도 그 의를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자에서 찾아진 자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의로움이고 그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그 독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2장 마지막의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완성해 주니까 서로가 얼마나 고마워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지요. 그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완성하도록 맺어주신 그 연합이 남자와 연합, 여자의 연합이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귀중해요. 최고의 결합이고 최고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얘기 생각나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엘로 아도나이 에카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이랬 변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겼다가 돈도 섬겼다가 하실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 그 한 분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되 한 사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거 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일하신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시니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으니 너희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전부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이름을 경홀히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심을 기울여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으니,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는 것은 아도나이 에카드거든요. 그런데 한 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바스아 레카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은요, 이 에카드란 말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도 섬겼다, 돈도 섬겼다, 내 마음도 섬겼다, 말씀도 따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경배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레바스아 레카드 그럴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연합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막 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 아니죠. 이혼율이 절반에 가까워진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참 귀한 것이고 한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참 인기 없는 가르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세상에 정말 제일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연합됨을 누리려 하지는 않고 여전히 죄인인 채로 그 기쁨과 쾌락을 누리려고 하니까, 저번에 무슨 어디를 보는데 정신 상담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사람의 기질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것을 추구한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람필 가능성이 높고요.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람피고 싶어도 가정을 지킬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바람피고 부부의 연합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형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정말로 죄악되고 교만한 생각들이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뭐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크게 유행했던 무슨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내의 유혹인가 하는 드라마인가 봐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바람피는 남편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냐? 뭐 이런 대사를 해가지고 그게 유명한 거 보더라고요. 그 드라마 안 본 저에게까지 그게 어떻게 하긴 알게 됐어요. 사랑에 빠진 것이 내 죄냐? 그랬대요. 그러고서 이제 바람피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처음 보는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아내하고의 연합의 기쁨,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내가 나되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과 존경과 돌봄과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누리는 기쁨은 얻고 싶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다 농담처럼 웃었지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나갔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은요 참으로 지극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랑스러운 사람답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십자가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이 기쁨만 누리려고 하다가는 이상한 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율법학자들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요거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면 조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도 말씀에 담긴 지극한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으면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거론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까 말씀의 문구를 지켰다는 것으로 의롭게 자기를 포장하려는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그것이죠. 모세가 이혼장 줘서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장을 써주라고 한 것은 완악함을 인해서 보호하려고 하신 긍휼의 표현인데 마치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문구만 지켰으면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것은 벌받지 않으면서 큰 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법을 어겨서 법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걸 도와주는 일을 변호사들이 하고는 하잖아요. 그게 뭐 세상의 변호사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 이 일은 해도 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요것만큼은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율법에 말씀에 성경에 교묘한 이렇게 잘 요거를 잘 적용을 해서 벌받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정말 옛 생명이 죽고 온전하게 거듭난 그 사람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데에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몽둥이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어길 만한 말씀을 어길 살인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살인할 만한 깜냥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할 만한 환경에 들지 않아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는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크게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된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그렇게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이 나는 11조 했고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했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저기 있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율법 앞에 율법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다고 그렇게 통회한 그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시고 율법을 지켰노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한 형제를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바리새인을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더 철저하게 지키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원수된 옛 생명은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산 사람의 말처럼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처럼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밝히 비춰주시고 신음하기까지 통회하며 대신 기도해 주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예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지극한 기쁨과 지극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혹시 세상의 악한 사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 된 것이 깨졌을지라도 사람들은 다 정죄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울타리 밖에 돌지라도 찾아가서 다시 자기에게로 자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 정도는 율법이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지는 그 경외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일 뿐이고 그 두려워 떠는 자를 정말로 한없는 용서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는 그 속죄함에 사죄함에 그 한량없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나누는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이루시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께서는 갈 때까지 가셨습니다. 사람이 가보지 못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보지 못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고요.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멀리 간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갈 때까지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음부에까지 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와 순종과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의로움과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거룩한 명령인 것을 알고 힘써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책이 있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킬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시면 상 주시겠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고 가정을 지키고, 뭐 가정이 하나된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헤어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교회가 형제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누리는 하나됨의 기쁨,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과 예수님이 서로 영원히 존귀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써 지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 앞에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알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도 회복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사정이 있어 이혼하게 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울타리 밖에 나갔다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갈 길이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지 절망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신 예수님께, 십자가 그 골고다까지 가신 예수님께 맡겨서 긍휼함을 입게 되는 줄로 압니다. 헤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상담할 때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셔서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걸 비유로 조현삼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랑 신부한테 종이를 한 장씩 갖고 오라고 그래요. 종이를 한 장씩 갖고 와서 풀로 두 장을 딱 붙여봐라. 그럼 딱 붙었잖아요. 하나가 됐죠. 근데 이걸 한번 둘로 나눠봐라. 찢어봐라. 나눠봐라. 온전히 찢어지지 않잖아요. 갈라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서로 뭐 이쪽이 이쪽으로 찢어지든지 저쪽이 저쪽으로 찢어지든지 온전하게 찢어질 수가 없잖아요. 헤어진다는 것은 그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힘써 지키라는 그런 그 세션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그런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혼하지 않아서, 헤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됨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는 데서 하나됨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때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온전함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다섯둔 여자한테도 찾아가셨잖아요. 그 목마름을 알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생수를 마시고 싶은 그 갈급함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여자는 사람들 안 오는 시간에 혼자서 샘물에 물길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을 알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 찾는 생수가 바로 나라고, 누가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얻지 못하였던 그 행복과 만족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내가 참 메시아를 찾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이렇게 결코 헤어질 수 없다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뭐 이혼을 했든 함께 머물러 있든 사람의 힘으로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나됨의 지극한 그 순전함을 지킬 수도 없고요.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거예요. 뭐 부자 청년도 오고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오고요. 크게 되고 싶은 사람도 오고요.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고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가실 것입니다. 예,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명령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해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죄인 된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면 갈 때까지 가셔서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붙잡고 하나됨의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되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되 변하지 않게 사랑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용서하셨어요. 네,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하나됨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온전함으로 형제를 형제로 대하라고 형제를 찾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형제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을 다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정말 하늘에서 맺은 짝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짝으로 주신 줄을 알고 힘써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까지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 알고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헤어지지 않았다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나 된 줄로 지킨 줄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까지 부르신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더 애쓰기를 원합니다. 예,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 미워할 수가 더 쉽잖아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형제를 미워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같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형제 되게 하신 것도 멤버십이 그냥 같은 교회 속했다고 하나라고 서로 위로하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빚진 것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멋진 말에 불과합니다. 멋진 말을 하니까 너네는 왜 그렇지 못하냐? 정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에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과 함께 맨 쉬운 짐이고 가벼운 멍에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마음에 가지셨던 그 기쁨, 그 연합된 기쁨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웃과의 관계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고난의 계절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계절에,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는 이 계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십자가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고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자고 형제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정말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의 모든 관계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